예, 오늘은 참된 예배의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볼 텐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예배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서 빨간 글씨 경건함과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길지니라는 단어가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라트리온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통용되었던 단어인데, 공적인 예배 때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그것이 예배라는 내용입니다. 워십이라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2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택해서 나눕니다. 여기 말씀에서 더 추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족속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것도 경외함과 포함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것과 경외할지어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다는 의미도 지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도 지금 경외하다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4절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꿈도 많고 말도 많지만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아까 읽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언제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자, 이번 워시캠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요. 거기도 분명히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나라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재림 때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구속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침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생명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때 또 천년왕국 때 또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진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통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통치를 거부하면서 조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원래 사단의 나라였지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도 일어나고요. 죄에서 용서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28절에 받다라는 단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받았은 즉 이러니까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원어에는. 번역은 저렇게 보면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받아서 지금 계속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받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받았은 즉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 받아서 계속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접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생명이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더 은혜를 입고 보호받고 서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갈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사람 관심도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물어도 관심도 없어. 이거는 멸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정말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는데, 타락한 예배에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저기 말라기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봉독했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요, 저기 봤듯이 저는 짐승, 눈먼 짐승,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저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죠? 하나님 멀리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저런 자세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종교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절도 없고요. 그냥 의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 사이에 넣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어떤 거 드려요? 병든 것, 전 것, 눈먼 것, 훔친 것, 이런 걸 가지고 드린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보면, 그들의 제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예 일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는 안 드릴 수 없고 억지로 드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고 봐라. 내 이름이 온 만국에서 곳곳에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로 나올 거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난 너희 예배 기뻐하지 않아. 그러나 봐라,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높이며 나를 경외하며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질투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라.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 이런 거죠.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야,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 따위를 믿어?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마.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통해야 돼요.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먹고,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혹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 근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야, 저들의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거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야, 저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사야가 말 잘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요, 뭐 저는 것, 병든 것 드렸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심판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와서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각하지요. 생명의 주체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득달같이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영혼이 공고해져요. 괴롭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불에 대한 내용은 항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판과 조금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부흥이 뭡니까? 뭐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데 부흥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야 배들이 갔는데 부흥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바다에 선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앞에 뱃머리가 쭉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뱃머리에 있던 사람이 막 통곡을 합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막 주저앉아 회개를 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럽니다. 근데 배가 지나가는 순간 그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자기도 통곡을 해. 왜 통곡을 하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자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임재 밖에 있다가 이래 들어올 때 그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경찰서로 막 몰려갑니다. 지구대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저거는 감옥에 집어넣을 근거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양심에 찔려서 막 막아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그 부흥회 강사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이 지구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임해요. 그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미국 같은 데는요. 뭐 600마일이면 한 900km 정도 되죠. 900km 이내에 술집이 없대요.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가니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왔을 때 그 반경 900km 이내 안에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어떤 나라는 교도소에 죄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하얀 깃발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도소에는 죄인이 한 명도 없다. 재소자가 한 명도 없다 뜻으로 깃발이 올라가요. 하얀 깃발. 근데 그 깃발이 올라가졌어요. 부흥이 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져서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지. 이게 부흥인데 자 그런 부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레위기서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사건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네 명이었는데 첫째와 둘째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다른 불이었어요. 자, 그럼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들여놓고요. 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다 그렇게 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딱 얹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번제단이 타요. 번제물이. 그 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가 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졌던 그 불을 사용 안 하고 자기가 임의로 불을 붙여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거기서 불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막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거하세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금 와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성막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밖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죽을까봐 너무나 거룩해서 들어가면 죽을까봐 막 나왔어요. 모세도 거기 못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임의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술을 먹지 말아라, 제사장은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마 술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너무 좋아요. 또 한편으로 절제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좋긴 좋아요. 근데 내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 나도 제사장이다. 아마 그런 어떤 드러내는 어떤 욕심들이 틈탔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회막으로 들어갔는데 어쩌면 그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0장 9절에 보면 술을 먹지 말라 해서 술을 취하는 문제도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나가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용납되다가 하나님이 임하면 그 다음 달라져야 돼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선이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자,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거 말고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더더욱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려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점점점 회복돼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아까 26절로 29절이 말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흔든다 하는 내용이죠. 흔든다는 게 뭐예요? 부흥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이 단순히 구약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에도 있었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뭐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회같이 천장에서 불이 혀같이 막 임하고 거기 120명이 뭐 굉장했죠. 그게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을 여러분 알지요? 그들이 땅을 팔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 앞에 여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하리라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반은 감췄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게 우리 집 판 거 답니다. 우리 재산 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은 감춰놓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냥 즉사했어요. 또 나중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왔는데 물었어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너희 부부는 이 불의한 일에 짜고 똑같이 얘기하냐?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삽비라의 영혼을 데려갔어요. 아주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도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임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클수록요 더더욱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죠. 근데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멈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정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사라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핵심이 뭔지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경외한 게 뭐지? 또 아닌 게 뭐지? 이걸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우리 알죠. 자, 그래서 우선 경외함이란 영어로는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두 단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뭐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삶에 당연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주 상반되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만 두려워해. 저 사람 신경 안 써. 뭐 무시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과 블레셋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요, 이렇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여러분, 3,000명하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그 군사는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아.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3,0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요? 이 엄습해버린 이 공포.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왕이 됐던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지금 해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게 간발의 차이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님이 안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간발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려놓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니, 제사를 안 드리면 칭찬을 받고 제사를 드리면 야단을 먹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의 내용이 무섭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울왕이요, 3천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저기에는 병거가 6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엄청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천명도요, 부족한데, 그 기세를 보고 이 3천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위압감이 와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치는 사람을 붙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나마 그 얘기는 뭐지요?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군대의 숫자를 신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 붙들어 놓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 이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별의별 고민 다 해요. 잠도 하나. 이게 뭐라고요?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자꾸 살아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안 오면 좋겠는데 와요. 누구나 다 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벌써 충격이 오잖아요. 심지어 자녀 문제나 자기 자신의 몸이나 어디에 무슨 일이 제대로 안 풀려서 혹은 질병이라든 근원들이 있고 병원에 가 진단했더니 뭐가 생겼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충격이 오지요. 안 오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옵니다, 우리.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근심 걱정을 떨쳐놓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얘기입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혹은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와요. 나오는데 뭐 몇 개월 전서부터 혹은 지난주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아요. 막 신경이 써요. 그러면요. 예배를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의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내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거야. 그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네 잘났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들과 결별하고 다르게 살면 그 사람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애토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무서워서 내 이 조건들을 낮추고 슬금슬금 같이 어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도 같이 어울리고 그래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이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쓰려고 같이 죄를 지으면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힘으로 여겼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신경을 썼다고요. 자, 우리 가운데요. 사람 눈치를 잘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랬었거든요. 왜? 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게 처세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을 그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처세술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닌데도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자꾸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람을 신경을 자꾸 쓰나? 아니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게 문제가 반대가 될 때, 반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드는 걸 내려놓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 보고 관계없어 탁 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 신경 쓰게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살 때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볼 때 아닌 것은 때로는요 마귀가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막 겁을 줄 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요. 아, 내가 어쩌다가 오늘 예배를 안 갔더니 마음이 막 두려워져. 야, 이거 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와. 그거는요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고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나와야 되지만 어쩌다가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뒤따라같이 와서 공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배 안 나왔다고 막 겁주는 분 아니에요. 예배 나오기를 원해요. 예배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배 안 나왔다고 하나님 겁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못 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요.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 뭘 나에게 뭐 누굴 때리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거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이 더러운 마귀에 떠나가라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너의 속임에 내가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긍휼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정말 도와주고 세워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걸 바른 길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야단치지 망하게 하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꼭 이럴 때 어떻게 알고요 그걸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겁을 줘요. 그걸 여러분이 진리로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구분하실 겁니다. 종교적인 두려움, 종교심으로.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럼 경외함이 뭔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나는 너무나 달라.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비교가 되고 너무나 커서 그냥 압도돼서 그냥 오 하나님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3장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경외하다는 것을 영어로 stand in awe of him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선다. 두려움으로 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감탄하고 감격하여 선다. 이런 거예요.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엄청나서 오 이러면서 그냥 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 들고 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하고 놀라워서 그냥 내 이 존재 자체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한 예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랬어요. 자,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요. 임재가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기록은 저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해놨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너무나 은혜가 많고 자비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자체가 비춰지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렸어요. 자, 이게 경외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그 줄건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날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계시했습니다. 그 순간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두 번째. 자, 이제 또 경외함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요. 조금씩 맛봅니다.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너무나 좋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싶어요. 그냥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이런 마음 막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를 흐트리려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밀려온다든지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다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이대로 오래 있고 싶어. 더 깊이 나가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임재가 딱 마치고 나면 영락 없이 나를 흔들려는 죄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게 막 몰려와요. 또는 혹은 내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해. 나 이거 싫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잠시 그냥 멍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즐겁고 그러니까 어때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넋없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임재가 사라져요. 그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보고, 왜? 은혜가 있었으니까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내 이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나를 조심하면서 점검하면서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더 은혜를 키워갈까 여기에 고심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걸 물론 말씀으로 원하지요. 너 이렇게 살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길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뭐 답답하지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마음 갖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붙들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아래 내가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애통함을 받으시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왔어. 뭐 잘 있었어?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예배가. 그러나 저런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은데 그걸 무시하고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소중한 보호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열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방해가 되는 이걸 감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사모하게 되는 그 길을 내가 열정적으로 사모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일 후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목이 뻣뻣한 이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이 가운데 계속 머물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있기를 원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경외함이 자라려면 자, 이게 경외함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자라느냐? 자,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 출애굽기 보면 삼파가 있지, 삼파. 삼파가 뭐예요? 산부인과. 산부인과 출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왕이 뭐라 그래서 삼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산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산파가 바로의 명을 거역하면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목숨이 이태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냐. 이게 이런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냐.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서는 게 경외함이 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의 그 사촌 하나니는 느헤미야 7장 2절에 영문에 관한 하나니로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이 경외함도요 양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이 하나니는 더 경외함이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들어온 대로 우리가 그냥 묵상하게 돼요. 혹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걸 묵상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죄를 미워하시고 이 땅을 은혜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요 여러분이 늘 다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을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하나님이다, 이 땅을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속 이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 생각하심이 나뉘시는 거예요. 경외함이 자라려면 그 하나님을 이 머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 그걸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언급을 주셨으면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경외함이 자라요. 근데 이 삶을 안 살면요 경외함이 안 자라고요, 경외함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정리합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도되어 그 앞에서 감격하여 감탄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은 영광이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버리기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갈망하시고요, 배고픔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